금요일 저녁마다 신학적인 주제, 특별히 헬라어 단어를 중심으로 헬라어 단어에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그 단어들을 또 그 단어들의 신학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 용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또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용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내용을 또 신학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용서에 대한 책을 읽는데 처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책을 읽으면서 인상에 남는 단어들을, 그러니까 문장들을 몇개 적어봤어요. 그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막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는 동시에 회개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기대한다. 이스라엘은 침묵하거나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신다는 것은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큰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침묵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막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동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막 어려움을 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은 동시에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그 말씀, 주제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는 단순히 단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로 죽게 될 인간이 죄책과 수치의 짐으로부터 완전하게 풀려나기를,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자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죄에서, 죄책감에서, 수치에서 풀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미국이 또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벗어버리기에는 우리의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경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 이 달린다는 것은 막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경주는 트랙을 딱 달리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트랙을 그 트랙 안에서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누구에게인가 속하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든지 짐승에게 속했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든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짐승 세상을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 어떤 세상, 이 짐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 자유예요. 이 쇠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쇠사슬, 죄의 쇠사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 이 용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냐? 은혜는 천대고, 은혜는 천대고 잘못은 삼사대예요. 이 은혜는 천대고 잘못은 삼사대라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중요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 체결한 그 언약을 바로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배반해 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다 조화를 이루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분명히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의 표현을 보면 심판을 막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그때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큰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너희들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 가고 있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때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세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그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그 삶을 다 경험하고 확인한 후에 지금 현실적으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밑바닥이고 막 흩어져 있고 황폐하고 간신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구나.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곧고 정말 많이 잘못했는데 너무나 많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무엇을 고백하냐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한 것은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를 정말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또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바로바로 심판을 하시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실 거면은 그냥 꽉 붙잡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루도 멀쩡할 날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이 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읽은 책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그 용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전적인 용서가 있고 변혁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이 보전적인 용서는 어떤 거냐? 메인테넌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변혁적인 용서인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이제 두 가지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존적인 메인테넌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주고 그 죄인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보존적인 용서는 어떠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는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경험하긴 하지만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완전한 그 용서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티라는 그 변혁적인 용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더 교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직권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러한 용서가 바로 이 변혁적인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가 과거하고 전혀 단절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면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과거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난데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과거에 나하고 뭐 죄에 대한 부분은 단절되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트랜스포메이티브한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좋은 성을 다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그냥 뭐 빚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과거에 내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또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야기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법을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누가복음하고 특별히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그 용서가 뭐냐? 회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인이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의 전제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 회개하고 용서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심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뭐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성령을 체험한 후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말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그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지만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것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따지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여기고 이게 회개하지 않고 용서해주면 그 죄를 반복할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반복 완전히 끊어낼 것 같아요. 왜 심판이 먼저 들어갑니까? 왜 심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심판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경험해보면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인 것을 알게 되면 조심하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끊어내기 힘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만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뭐 믿음을 얘기 많이 하고 용서를 많이 하고 뭐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후회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하고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하나는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정말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를 원하면서 죄를 용서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후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아직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내 삶을 후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냥 제사하고 이야기한다면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희생제사는 결코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뇌물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밥을 얻어먹는다 그러면 그게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식사를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드려진 그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저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 레위인들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용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기대한다는 것 속에는 내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그 죄책감, 후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라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결승점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는 게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오래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나 봉사 많이 했으니까 좀 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그 장례식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보통은 70에 은퇴하시는데 그냥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한 80까지 거의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좀 큰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정말 그 대학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스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제 삶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죽으면 나를 기억할 사람들은 있을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한 뭐 70 정도 되면은 목사들도 은퇴하고 그다음에는 내 삶 편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옳은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안타까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리워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은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억되는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잘 지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심판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는가?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떠난 탕자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냥 관계가 잘 다시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으로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는 것은 또 뭐냐,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한, 용서를 고백하는, 용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게 그냥 개역 개정을 보면 이 성경이 때로는 그냥 그 직역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좀 힘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은혜롭고 용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은혜롭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본성적으로 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예수 앞에 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딴짓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짓할 수 없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도 곧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화해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의 그 소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려 하였다라고 했어요. 회개하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삶을 잘못된 삶을 후회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회심이 먼저냐 아니면 성화가 먼저냐라고 막 뭐 이렇게 성령 세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논쟁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과 성화에 대해서 이게 뭐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 예수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타나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분위기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진 않아요. 겸손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결코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더욱더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화해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